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외우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 얻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우리의 구원 얻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듣고 보고 깨닫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일, 죽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일곱 교회 중에 사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 나이 때 다시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방식은 뭘까요? 나 지금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고 거듭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살아왔던 삶에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래도 들리는 게 있고 나름 계획이 서고 방법이 있고 삶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썩은 동화줄인 줄 모르고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질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신학계에서는 완성을 위한 완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주장한 사람이 김종진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위한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노력이나 행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창조하셨을 때의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은 완성된 일은 완성될 목적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요, 그 안에 이루어진 일과 또한 이루어진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이루어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것과 완성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일이, 완성된 일이 완성을 향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성된 것, 이루어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박힌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박힌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그 이루어진 일 위에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힌 그 일이 이루어져 갈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이루어져 갈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셔야만 했던 일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언제 달렸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 달렸다는 걸 표현한 것인데, 그 원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심겨져 죽었더니 예수의 죽은 그 자리에서 밀알이 열리는 밀, 예를 들면 밀나무라고 합시다. 밀이 자라나 거기서 30, 60배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 예수 생명나무가 2000년 동안 살아오고 있어서 그 예수 생명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죄와 사망의 나무의 열매로 죽었을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밀이 가지고 있는 DNA는 밀이 죽었을 때 자라나 열매를 맺는 그 밀의 DNA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리게 될 때 그 영혼들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예수 DNA를 가지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란 존재 안에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그 DNA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와 같은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 보배가 담겨져 있,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이 죄인 안에 예수 생명의 DNA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것이.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왜? 예수의 그 DNA, 십자가, 죽음의 그 DNA가 죽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 생명이 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에게 예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 썩지 아니할 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한 생명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우리가 맺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져 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계속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겨지고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예수 생명의 열매를 또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입니다.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DNA가 있으니까 땅에 심겨져서 죽을 때 우리로 인하여 예수 생명의 열매들이 또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 호박씨가 있어요. 호박씨 보이시죠? 이 씨는 이대로 두면 천년도, 이천년도 갑니다. 아, 물론 뭐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천년, 이천년대 이 씨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도 수분이나 햇빛이 공급되면 이 씨에서는 생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DNA를 가져 우리도 이런 하늘의 밀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심겨지지 않은 씨앗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토양에 심겨지지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영적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데 그런데도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말씀을 뿌리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영적 형편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편이 바로 죽었다는 뜻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이 없는데도 길가는 길가대로 살고 돌밭은 돌밭대로 살고 가시떨기밭은 가시떨기밭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인이 주인의 씨앗만 우리에게 뿌려주면 좋겠는데 마귀는 가라지 씨앗을 또 우리 인생에 뿌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씨앗인 줄 착각하고 그거 붙들고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이생의 자랑인 줄 모르고 그거 어떻게든 자라게 할 거라고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지만 심겨지지 않고 하늘 그대로 심겨지지 않는, 분명히 그 안에 예수 DNA가 있는데, 분명히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분명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심겨치면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심겨지지 않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그러면서 가시떨기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자라게 되면 가시떨기밭이 불태워졌을 텐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이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토양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같은 것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돈 씀씀이,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돌처럼 꽉 들어있어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한 시간 기도하자 그런데 집에 가서 두 시간 드라마 본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도 잘못 길들여진 인생이 더 습관이 문화가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더 무게처럼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나면 자꾸 리모컨만 다시 사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생명이라는 그 DNA를 우리 인생에다가 뿌리시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아이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의 밭에도 뿌려지는데 이게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씨앗의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그렇게 표현하죠. 질그릇에 같은 내 인생에 예수 보배가 담겼다. 이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의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그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향유가 담겼으니까요. 고린도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인데 향기란 말은 구멍이 열려있는 통에다가 담아두나요? 구멍을 닫아놔야 되나요? 남성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향수라는 것은 봉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옥합은 다 봉합되어진 향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향기, 향유가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합이 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한 채도 결정하고 선택했던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거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 없는 걸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음성을 안 듣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채 무지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해도 그것이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 미미하게 시작하는 듯 보이고 지금 미미하게 순종하는 듯 보이고 지금 미미하게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그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길가 같은 경우는 밭을 엎어버리시고 돌밭은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시떨기 있는지 농부의 관심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자라게 하도록 위해서 그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을 사모하고 그 씨앗이 심겨지기를 기대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마침내 품어지고 적절한 햇빛과 수분이 공급되어 자라게 되듯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 정말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회들을 죽어주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한 채 씨앗이 던져지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상태에 내버려줘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거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상태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들립니다. 예배하러 와요. 그러나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상천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심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적용이 되도록, 어떻게든 이루어지도록, 어떻게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자 내용이며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말씀답게 기다리지 않으며 그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뿌려지지만 빼앗기는 상태, 뿌려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뿌려지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시듯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실제적인 죽음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죽음 선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인식하고 도우시도록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살려주신다면 부활의 은혜를 누릴 것이나,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날이 마지막이라면 십자가 친 인생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나요? 죽어가고 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 떠올려 봐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내 DNA가 그래서 한번 자 이렇게 못 받겠다고 칩시다. 거의 제가 봐도 참 십자가 못 받긴 인간 제법 멋있어요, 그렇죠? 참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 십자가에 못 받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받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니 원하는 건 뭘까요? 주여,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 예수를 죽인 저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잖아요. 지금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있대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라는 건 뭘까요? 뭘 바라야 됩니까? 빨리? 천천히 죽는 거요? 빨리 죽는 거예요. 못 박혔죠. 옆구리 창 찔렸죠. 그러면 매일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호흡을 또 주셨어. 살려놨어. 그러니 하나님, 저는 어젯밤에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살려두셨으니 하나님 저 뭐 하면 될까요? 이게 제대로 된 반응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저 뭐 하면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반응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땅 샀어야 돼. 아이고 저거 저렇게 거래하면 안 돼. 아이고 저 맛집 가봐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아우 저런 일을 한번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한번 가져보고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못 박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면 십자가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겠죠. 뭔가 일을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줄 모르고 자기 등에 십자가 있는데 어디 가는데 자꾸 걸려요. 이거 왜 걸리지? 왜 일이 안 되지? 왜 이게 자꾸 어려워지지? 왜 자꾸 힘들어지지?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 아니고서는 삶이 그것만큼 걸림돌이 없어요. 십자가만큼 거치는 반석이 없어요. 십자가만큼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그 십자가에 안 달린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 십자가만큼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테스트한다.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래서 실컷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살지 않아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될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열매가 있잖아요. 잘못 쓰여진 시간과 물질에 잘못된 열매, 그거 정리하느라고 막상 따라가야 될 길 못 따라가고 사명의 길 놓쳐버리고 늘 헌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했는데 돌밭처럼 더 무거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늘 저 어딘가에 언젠가는 봉사할 날이 있겠지, 수고할 날이 있겠지, 세상 나가 힘 다 쏟아버리고 힘 다 빠지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회를 달라.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않았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자체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에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산다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인당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도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내 생각만큼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방법만큼 나를 인생을 헤매게 만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들어야 그 방법을 선택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길이 있었네요. 몰랐네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길 아니었으면 엉뚱한 길 갔을 인간인데 죽는 줄 모르고 갔을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니 그 엉뚱한 길을 걸어갈 길이 차단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위기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제대로 된 씨앗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하면 가라지 같은 게 뿌려질 만한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 해방되듯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나의 영적 형편 정말 이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붙들고 하는 내 인생,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부인 제대로 부인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아놓으셨는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달린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인생이 가장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평가될 텐데 모든 것이 다 평가될 텐데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말이 뭡니까? 내세울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데 달린 줄 모르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고 또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서부터 보지도 못했던 인생의 길들과 방법들과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60일 동안 그 행복이 발견되어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든 끝나도 좋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든 주님 만날 날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살게 하시되, 그래서 사도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에서 떠나 주께로 가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 나를 남겨놓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남겨놓으신 것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 능력으로 살라는 기회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와 성도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한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마땅히 해야 될 고백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그분과의 영적인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잠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저 천국은 언젠가에 가겠지만 여기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누리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죽고자 해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자 하니까 결국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인생으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괜히 가라지만 덧뿌려지게 되고 가라지만 자라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리게 하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길, 또한 목자의 음성, 또한 그것을 통한 깨달음에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기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함께 선포할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는 기도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 3부는 조금 괜찮은데 2부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좋은 땅이 있어야 되면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절한 환경이 안 되고, 환경이 햇빛과 비죠, 물이죠, 수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씨 같은 경우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뿌려진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땅이 이 씨를 품어야 돼요. 그렇죠? 땅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씨앗을 뭐 한다고요? 내가 싹 키울 수도 없고, 품기만 하면 돼.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씨앗을 품고, 두 번째,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6장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분이 뭐였습니까? 심한 통곡과 뭐요? 눈물로.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도록 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수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이것이 뭡니까? 간구와 소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땀방울조차도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즉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모든 한 방울, 몸에 있는 걸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온전한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리셨단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라는 인생의 토양에 심겨지도록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거기 그건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60일 생각하면 멀지만 오늘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60일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을 60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면서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다시 한 번 더 그냥 오늘 1시간, 내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내일 가면 또 1시간.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돌들 제거되어지는 더 무거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토양 안에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고 토양 인생이란 전만의 부분에 뿌리가 쫙 내려가듯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또한 그 나무가 쫙 자라주고, 방금 전에 심었던 겨자씨는 분명히 작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그 겨자씨가 얼마나 많이 맺히겠어요. 그럼 그 겨자씨로 지경이 넓어지는, 그래서 그게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요, 제 영향력은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지경이 더 좁아져요. 그렇잖아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떡인데 거기다가 조금 있는 땅도 가라지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더 심을 데가 없고 더 동행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심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한 성령 하나님 거기에 햇빛을 공급하시고 비를 공급하시듯 기도의 기회를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인생 전반이 말씀의 그런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 던져지는데 심겨지지 않은 상태, 즉 하늘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인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도 불구하고 돌밭과 같이 나를 짓누르고 무거운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마귀가 와서 채가는데도 채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렸다,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이 수분을 흡수하고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얼굴 빛을 통하여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